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의 긍휼로 삼게 함을 도하심으로 먼저 그들이 은혜 받고 먼저 주의 긍휼 가운데에 거하며 또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의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아주 오래간만에 이 본문을 좀 또 대하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여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 중에 아마도 제일 시편 빼놓고 가장 긴 성경이 아닌가 하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 내용으로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 어떤 시대 구분을 지난번에 네 번의 네 명의 왕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서가 이제 그 예언자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므낫세는 사실은 뭐 이사야서 내용이 잘 나와 있진 않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가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렇게 어떤 구전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걸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네 명의 왕을 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의 어떤 사역의 구분을 어떤 네 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정도 하게 되면 이사야 전체를 좀 한번 세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좀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어드리는 부분이지만 우시아, 그렇죠? 우시아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뭐 우시아는 뭐 사실 이사야가 많이 대할 게 없었고요. 우시아는 비교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좋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너무 자기 권력이 좋고 힘이 좋다 보니까 오버한 거죠. 오버해서 본인이 제사를 대신 드리려고 하다가 뭐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왕이고요. 그리고 평생 사실은 그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조금 참 좋았다가 참 아쉬운 왕. 그렇죠? 요담은 그냥 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들이었고요.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고 어떤 정도였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태워 죽일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그렇죠? 그런 왕이고 히스기야는 뭐 너무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랄지 요시아랄지 다윗이랄지 이렇게 견줄 정도로 아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이 정도가 굉장히 저도 요시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너무 정직히 보기 좋았고 생명 연장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읽었던 6장 내용은 우시야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6장에 안 읽었던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지금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에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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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 구원하다, 구속하다, 평강하다, 뭐 놀라게 하다, 뭐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정의 이런 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한 자란 말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런 그 저주와 심판과 어떤 구속에 대해서 말씀들이 주로 이렇게 편중돼서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사실은 우시야를 선자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시야하고 이사야는 특별하게 뭐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우시야는 스가랴라는 선지자하고 원래 좀 이렇게 역할을 같이 했던 그런 부모님을 좀 알 수 있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온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놀란 거예요. 놀래서 어떤 말합니까? 내게 화가 임했다. 왜? 하나님 봤으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들 있잖아요. 나여 망하게 되었는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부족가락이 뭘까요? 부족가락. 뭐 어떤 타단하면 나무 쪼가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족가락으로 재단해서 짚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그렇죠? 실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를 봐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모세오경 근거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겠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사야의 사약이 어떤 사약이냐면요, 오늘 9절 말씀처럼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보기는 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가면서 할 사역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네 죄를 사했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맞지만 네가 전달하는 그것을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그들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왜 못 듣냐 왜 못 보냐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겠대요. 우리 바로를 기억하면 됩니다. 모세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지금 네 시대로 구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아 죽던 해, 그렇죠? 죽던 해, 우시아 죽던 해부터 아하스까지, 그렇죠? 첫 번째 어떤 이사야의 어떤 사역의 구분을 말한다면 첫 번째 구분이 뭐냐면 우시아가 죽던 그때부터 아하스 왕 시절까지 이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구절이고 간만에 읽어서 반갑기까지 한데요. 우리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 땅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안 듣게 되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집안에 성읍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그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7장 3절 말씀, 13절 말씀처럼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와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이 다 뱀을 당해도 거기서 나오는 새싹 하나, 그루터기가 나올 것인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올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사실은 새싹이고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한 말이냐? 아하스 왕한테 한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이거 말씀드리려고,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가 있던 그 큰, 어릴 때 큰 권력을 받고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했기 때문에 아주 우상 숭배가 크게 달아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왕권을 잃은 자기 자식을 우상 숭배하면서 태워 죽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이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하고 합해 북이스라엘과 그 암몬인가요? 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합해가지고 남쪽을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과 암몬인가요? 암몬의 연합을 지금 시리아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할 때 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서 이사야에게 물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준 말이 뭐냐? 그게 7장 13절인 거예요. 다 뱀을 당할 것입니다. 다 모두가 절단나고 모두가 다 끊길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거기에서 남아있는 그 속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다시 이 왕권을 이을 그루터기가 날 것임을 말씀을 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루터기, 렘넌트 이렇게 가면서 특화된 말이 아니라 사실 어느 시대 때 속에 포함됐던 이야기가. 이 거룩한 씨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렇죠? 이 그루터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당해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본인이 결정했어요.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지만 이사야 생각해 들어라 이거. 그 네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그들이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가 결과적으로 거룩한 씨의 통치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전달하는 장면들이 우리 6장의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4장 정도. 4장 말씀은 4장 2절. 우리 4장 2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싹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이사야는 굉장히 남은 자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 자들이 거룩한 자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이것이 이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란 얘기를 할지 그루토기를 할지 비슷한 내용들이요. 그렇죠? 또 이세의 줄기를 할지 그런 표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쓰고 있는 장면들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1장 16절 16절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고 그렇죠?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죄가 드러났어요. 남유다는 은근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대부분 왕들이 정직하게 보기에 정직하고 좋았다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가다가 흐트러지고 자꾸 가다가 안 믿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대놓고 불신앙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는 시간만 연장됐을 뿐이지 같이 망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던 죄가 뭐냐? 예배가 종교화된 거예요.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안 믿었고 남유다는 은근히 안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722년에 586년에 망하고 실제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자기를 크게 압박할 때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 옆에 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도움을 구하면서 두려운 그때에 이사야가 주신 말씀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땅을 살릴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742년도 정도에 되어 있다고 되고 두 번째는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계속 압박을 하다가 실제 남유다의 본격적인 압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뭐 멸망을 시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할 때 또 이사야가 두 번째 큰 활동을 한다는 구획을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같이 한번 16절, 17절,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우리 9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특별히 7장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실제 이사야가 특별히 이 시기에는 큰 활동을 안 해요. 활동 안 하고 뭐 했다는 그 내용도 좀 많냐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키우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그런 시기가 두 번째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넘어가 우리 9장 6절 말씀 보면요.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그루터기,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내용들이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이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러질 것이다. 물론 이 본문 또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음을 실제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그가 왕일 것이고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본문 내용에서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요. 7장 14절 말씀. 지금 6장, 7장, 8장, 9장 계속 메시아 예표된 장면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7장 14절 말씀. 이것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7장 14절, 우리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 또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징표 사실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는 얘기가 그런 표현들이에요.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아하스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의 집이래요. 왜? 계속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부를 때 다윗의 집이여라고 불렀고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내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7장 14절에서 처녀가 낳은 아들, 그렇죠? 좀 아까 읽었던 9장 몇 절이었죠?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생각들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했던 그 고백들, 그 선포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한테 왕들이 보세요. 아하스 왕에 악했어요. 악했는데 그때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달을 하지만 아하스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못 알아먹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구절들이 예언이 되어지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아, 메시아가 오는, 지금 그럴 것이 북이스라는 이미 이 시점에 망해요. 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쵸? 망했단 얘기는 722년도에 망했는데 그때 이사야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폭삭 망, 단순하게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망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 아들이 망한 거예요. 그때 남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워하면서 이사야에게 물었을 때 사실은 이사야가 늘 뭘 기억하고 있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보기는 봐도 그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거의 아하스 왕에게 해당되게. 우시아는 죽었고 지금 이사야 앞에 있는 왕은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가 어느 정도냐? 말씀을 듣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만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폭포수 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쭉 넘어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 53장 기억하시죠? 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이런 내용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300가지 정도 예언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나왔다는 말이 납득이 갈 정도로 여기저기 많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보니까 7장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전에 읽으면서 말씀이 은혜받았던 구절인데 다른 것보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굳게 견고한 믿음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지만 그 시대 백성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전혀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 숭배가 치달았고 계속 우상 숭배 가운데 사실은 더 멀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가면요. 우리 9절 4절 말씀 보니까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그렇죠?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죠. 아하스를 전달한 거죠. 너를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나오죠. 아람이라고. 아, 아람 암몬이 아니고 예. 아람. 옛날 아람이 나중에 수리아리 바뀌고 그가 지금 시리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람의 내용과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들 그 왕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직갱이 그루터기.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타다 남은 그냥 나무 쪼가리. 타다 남은 그냥 어린 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대적하려고 남유다에게 야 힘 합해 이렇게 말을 해요. 힘을 합하지 않자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 두려워하는 그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묻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가서 아하스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했을 때 이사야가 한 말이 그거예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지금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그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했던 말씀이 9절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 장면이 오늘 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내용들,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어서요. 11장 내용들. 저 보는 내용들은 메시아 중심의 주 사건들만 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가면 5절 말씀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는 말씀을 주고, 공의란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의 하나님. 공의란 말씀이 요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의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읽을 필요가 또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말이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남은 자라는 말이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구원과 구속이란 말이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또 평강이란 말이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화했을진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 각도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사야 전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지금 계속, 그렇죠?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뿌리랄지 이새의 그에서 싹이 날 것임을 계속 말하고, 지금 단어들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새의 싹이 돋아날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실제 모세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랄지, 그렇죠? 사건이랄지 어떤 형태에다가 많이 그 의미를 담았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아브라함에 드렸던 순양, 그렇죠? 또 뭐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갈 때 그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 또 성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형태, 실제 보이는 곳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예표했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표현하기보다는 뭐가 맥락의 일관성이 계속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가 낳은 그 아들에 의해서 통치가 될 것이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가 아기 같지만 그 아기가 다스릴 것이고, 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도 사실상은 어떤 역사선상에서 계속 나라가 망할 것을 보면서,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떤 왕권이 필요하냐, 다윗의 왕권이 필요함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다니엘서 엘사가 넘어가면요, 이게 다 환상이라서 야 이거는 내용 어떻게 하냐 할 정도인데, 어쨌든 좀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죠?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그렇죠?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 또 이런 시대에도 계속 말씀을 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시간상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3장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53장 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런 표현들, 싹, 순, 그렇죠? 그루터기, 이런 표현들,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히스기야가 있던 시기니까 한 700, 지금 좀 아까 말했던 것이 어떤 그 이세의 싹, 요 내용들이고요. 싹 네 번째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3장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 때 큰 굵직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5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런 말씀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계속 이 53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고난을 받고 특정한 어떤 일 때문에 채찍을 맞고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죠? 이것 또한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실제 어떤 종으로서의 메시아, 계속 지금 아들에 대해서, 싹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오실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와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불순종한 그 사람들의 죄를 이 땅에 오게 된 그 종 대신 그 아들, 종으로 왔지만 실제 그 종 대신 그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하심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저 굵직하게 봐서 이렇게 예를 좀 처녀 아들이랄지, 한 아기가 태어날 거랄지, 이세의 싹이랄지, 아니면 그가 와가지고 고난받는 종의 이 모습들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한 아기가 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는 다윗의 줄기예요. 그가 와서 대속할 거예요. 잘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가 한 아기지만 큰 다스림 가운데, 그가 기묘자고 그 모사고 그런 분이에요. 많은 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씨로 왔어요. 그가 와서 대속할 거예요. 대속.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 내용을 쭉 훑어보게 되면 어디에 결론이 이르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이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실제 이사야 때 말했던 그 인물이 처녀의 아들이 이분이 맞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 장면들을 마태가 인용하는 거예요. 왜? 그 인물이니까. 그리고 그가 나와서 아기 같지만, 한 아기로 태어나지만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뿐임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온 거예요. 와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대속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과정과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물론 낱낱이 구절을 다 알고 있지만 똑같은 요런 순서대로, 요런 순서의 의미로 신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가 와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그 양 같은 그 불순종했던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을 것임을 말씀을 실제 주고 있고, 실제 사나드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그 왕이, 그렇죠, 히스기야를 또 공격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셨던 장면들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짧게 구별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이렇게 어떤 실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스 왕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에 말을 내고 또 그 이후에 아하스에 계속 아하스에게 엄청나게 예언을 많이 해요. 거의 아하스에게 줬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히스기야만 아마 여기 해당될 거예요. 이 내용이 대부분 다 악했던 자식을 우상 숭배하면서 태워 죽일 정도의 그 왕에게 계속 하나님께 긴급 사역하시면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뭐 나중에 내일 좀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앙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방될 것이고 그들이 이사야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구원이라고 구원. 끝내는 많은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 나라가 구원받을 것임을 또 희망의 메시지가 나중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39장이 구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 40장부터 66장까지 요게 27권이고 요게 39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계속 징계와 심판과 메시아의 오심의 예표와 어린 싹이 날 것이고 뿌리가 날 것이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실제 전반부 읽다 보게 되면 전체 구약을 의미해.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40장에 넘어가서는 그가 오실 것인데 결국 그 잘못과 그 징계와 그 심판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그릇 행했던 그 양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말을 함으로써 어떤 구원의 어떤 여망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후반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새벽에서 잘 혀도 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뭐 이름도 참 복잡한 면 많이 나와 있고 틈틈이 뭐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수요일지 금요일이랄지 아니면 토요일 성경 모임이랄지 계속 이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더 못 다뤘던 내용들을 다루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구분을 네 개 정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말씀이 또 우리가 말씀의 깊이 그 내용들이 보여주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특별히 알아가기 원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살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늘 듣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보여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인담을 내주시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의 수많은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대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성취되어지고 계시가 확산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으로까지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단순하게 옛날에 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졌고 또 진행되고 있으며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들이 또 우리에게 대한 참된 믿음으로 자리잡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로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또 그릇 행한 어린 양이 아니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인들의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호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도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치유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